마가복음 55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네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마가복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을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길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이 책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단지 주 예수의 전기로 간주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복음서를 단순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전기나 이야기책으로 말하는 데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전기이며 그분의 생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면 이 복음이 전기나 이야기책 이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사는 생활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특별히 1장 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전기나 이야기책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용어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시작을 봅니다. 1장 1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채택된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인간 문화나 문명에는 신약에 있는 복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의 태초는 영원 과거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말을 매우 비밀스럽게 사용합니다. 반면에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마가복음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계시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계시하는 말씀에 깊이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어구는 이 책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나사렛 사람의 전기나 이야기책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이 책은 복음의 시작에 관해 말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 전체를 복음의 시작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계속.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복음의 연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연속은 오순절날 택함받고 준비된 제자들 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보여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오순절 전 열흘 동안 120명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날들 동안에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그들은 하늘에, 즉 주님의 승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복음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며 사도행전은 복음의 연속입니다. 이 연속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연속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것들이 끝남.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시작이라는 말은 많은 것들이 끝났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당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문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약속, 율법, 구약, 성전, 제사장 봉사체계, 그분의 규정에 따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많은 좋은 것들과 적극적인 것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정하신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과 규례들과 전통들과 형식들과 실행들과 규정들과 봉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예배 체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1장 1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것들과 적극적인 것들 가운데 다른 어떤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던 많은 것들이 끝났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들의 끝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400년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끝내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는 복음의 시작에 대해 관한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시작은 침례자 요한이 사역하러 나왔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시작의 때는 주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때가 오순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약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절대적으로 옛것들의 끝남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상고할 때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체적이고 우주적이며 만유를 포함한 대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발생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흥분한, 심지어 정신이 나간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의 말은 어느 정도 합당했는데 이는 주 예수와 구약에서 온 위대한 두 사람이 산 위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베드로의 말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보았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리스도로 대치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이 주로 두 부분, 즉 율법과 선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대치되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구약의 것들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복음의 시작은 끝남을 의미하는데 이 끝남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끝냄을 문화와 민족들과 이스라엘과 율법과 선지자들과 구약의 실행들과 예배 방식과 성전과 제단과 제사장 직분과 제사의 체계를 포함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옛것들의 끝남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자신을 생명으로 역사에 넣어주시는 삼일 하나님. 마가복음 1장은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성경적이며 승리에 찬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끝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19세기 이상 동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문화와 종교와 윤리들과 거룩하고 성경적이고 승리하려는 노력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사실상 성도들의 체험 가운데 그리스도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영적인 것과 승리를 주제로 하여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좋은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오래 고통당하고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이 오래 고통받은 것과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의 글에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끝나고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시작은 이 같은 끝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구약에 속한 것들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하는 장로로서 그는 교회나 신약의 성도들이 아닌 열두 지파에게 그의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는 또한 왜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가 신약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야고보는 경건함과 독실함과 거룩함과 윤리적임과 영적임과 승리적인 것의 본이 되어 왔습니다. 소세기에 걸쳐서 많은 믿는 이들은 야고보를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본으로 취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여전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방식으로 처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념을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당신은 성격의 개선을 반대합니까? 당신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윤리를 주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장려합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성격의 중요성과 행동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의 인간 생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도덕과 윤리와 행위와 성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이보다 더 높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가 그분을 삶으로써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삼일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는 문제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산출인 그리스도인의 미덕들. 여러분에게 과거에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선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말함으로써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생활과의 차이점을 예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성경과 공자의 가르침이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공자의 가르침이 모두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또한 성경과 공자의 가르침이 모두 겸손과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과 기타 다른 미덕들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후에 소년이 되어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공자의 가르침이 동일하다면 선교사가 중국에 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경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의 차이가 없다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19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만일 성경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의문으로 답답했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공자가 가르치는 인간의 미덕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차이점을 알기 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성경을 연구한 후에 나의 눈이 열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과 전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의 미덕과 성경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의 미덕은 사람의 노력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미덕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믿는 이들을 통해 살아나온 신성한 생명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의 산물인 인간의 미덕들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과 본성의 산물인 그리스도인의 미덕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의 미덕과 성경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차이를 벽돌과 금에 비교하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벽돌을 시험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릇된 어떤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과 금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인간의 미덕과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산출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인간의 미덕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미덕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한 이상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공자와 다른 철학자들이 가르친 미덕들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미덕들은 신성한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나 본성과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 자신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단지 인간의 미덕에 불과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은 외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닌 내적의 본성, 즉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받은 신성한 본성의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하나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좋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 윤리와 도덕과 행위와 성격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합당한 인간 생활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단지 인간의 미덕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주님을 살고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심지어 천연적인 인간의 미덕까지도 끝나야 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끝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 필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모든 것들이 끝남을 함축합니다.